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학교 설교 시리즈 여섯 번째 형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아버지가 보여야죠. 자녀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 시민권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땅에 살아요. 이 지구라는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가 자기 땅이 아닌 외국에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외국적인, 이국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두 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땅에 속해 있으며 땅이 전부였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 그 컨퍼런스 할 때 미국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목회자들 몇 분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하루 선교 일정을 잡아서 일 보고 다시 LA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 멕시코 국경 비자 체크는 아주 형식적이에요. 바로바로 빠져요. 근데 저희들이 멕시코에서 일 보고 난 다음에 LA로 돌아올 때 여권 검사가 엄청 까다롭고요. 차량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 있어요. 시간 몇 시간 걸려고요. 미국 여권이나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국경 통과가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허물과 죄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세상이 전부인 상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입국 비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멕시코인들처럼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치 멕시코 출신 사람인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요. 이 사람은 여전히 스페니쉬가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는 어눌해요. 조금밖에 몰라요. 시장에 물건 살 정도의 의사소통만 하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멕시코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러합니다. 6절 볼까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의 그림입니다. 여전히 땅에 살지만 이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예를 들었던 멕시코 사람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원래 이 사람은 멕시코인이에요.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스페니쉬가 거의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미국에 삽니다, 이제. 그런데 가족 방문차, 친척 방문하러 멕시코로 왔어요. 한 달 동안 체류합니다. 멕시코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미국 회사 업무를 봅니다. 매일 4시간씩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업무 보기로 하고 지금 휴가를 얻은 거예요. 하루는 이메일을 열었더니 이메일에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된다고 왔어요. 어디에서요? 멕시코에 지금 일 보는 동안. 은행 구좌를 열어서 몇백 불에 해당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어카운트에 지분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일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 6절 보십시오.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세상이라는 삶은 지금 아까 그 멕시코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의 일정을 마치고 한 달 뒤에 들어가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은 통과 지점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내 삶을 볼 때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알고 추구하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장소인 이 세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 두껍잖아요. 1189 챕터 장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책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게 할 텐데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무엇을 배우기 원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드러나면 이것이 성공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구절 로마서 8장 29절이 저는 이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을 때도 로마서 8장 29절이 핵심 가치를 가진 무언가로 자리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읽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통과 여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뒤에 부분은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전반부만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다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예정하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섭리되었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땅에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무는가? 왜 이곳에 남아서 살게 해 두셨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목사님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죠. 예수 믿은 내가 남아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도 타당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사람의 가정이 필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것은 전부 다 관계적인 차원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과 공간으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 우리 교회의 박스 광고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실리죠. 그래서 6개월마다 300불씩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박스 광고에 영원한 비전 교회 가로하고 담임 목사 강창호 그리고 그 섹션 바로 밑에 보면은 영어로요. 우리는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영어로 complete in Christ 하고 갈로 해가지고 Colossians 1:28 그렇게 적어놨어요. 뭐 박스 광고가 이만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Complete in Christ. 왜 메신지밖에 안 되는 이 공간에 제가 이 문구를 넣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핵심 가치로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놓은 분 계십니까? 아직?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맞습니다. 저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목회 철학이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이제까지 설교를 분석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이 이런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로마서에 하나는 골로새서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여기 형상이란 말을 당분간 머물러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어떤 영어가 생각납니까? 아이콘. 아이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또는 천사들을 재현한 그림이나 형상을 이콘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은, 형상이란 이 말은 거울처럼 반사된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에이콘이란 말이에요. 어떤 오브젝트,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재현하는 거울, 그것을 에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림이나 형상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하여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 보시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에이콘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못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에이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님의 전부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은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어떤 행태로든지 반영할 수 없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형상이나 그림으로 시도를 해요. 어떤 행태로든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반영하는 것이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합당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만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빌립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이 문맥 가운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형상이래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이런 존재를 누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나? 이것이 가능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 구절만.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장 2,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완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망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훨씬 크고 원대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표현하는 어떤 한 인격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접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본받게라는 말은요, 모습이나 성질이 같아지다, 동질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 conform이란 말씀입니다. C-O-N-F-O-R-M, conform이란 말이에요. 동질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동질화되어서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세상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놓치고 읽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엄청난 것을 놓쳐요. 핵심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많이 읽어도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 실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잠시 영상을 볼 텐데 24초짜리 영상이에요. 커튼이 쳐진 무대 위에 6명의 여학생이 나오고요. 3명은 검은색 옷 입고 3명은 흰 옷을 입는데 두 개의 공을 가지고 무작위로 서로에게 패스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이에요, 실험. 그래서 공이 패스될 때마다 저번에는 박수를 치죠. 그래서 몇 번 패스했는지 셉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 세 사람이 있고 검은 옷 입은 사람 세 사람이 있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할 때마다 박수를 한번 치잖아요. 예, 흰 옷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여학생들이 공을 패스할 때마다 같이 박수를 치자고요. 흰 옷 있죠, 흰 옷 하나 두잖아. Ready? 시작. 자, 여기에 혹시 중간에 검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 지나간 거 보았어요? 이제 박수 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릴라가 지나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릴라는 봤죠? 커튼색이 빨간 거에서 노란 거로 바뀐 거 보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보았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학생 한 명이 사라진 거 보셨나요? 여섯 명인데 다섯 명.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안 보였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발생한 일인데, 사람은 주목하는 것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도 무섭게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로마서 8장 29절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위해서 예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안 보였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그리고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읽었지만 그것이 안 보였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내가 예수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온전한 사람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를 충만히 닮은 예수화된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구나.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그게 오중직임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보험 전환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이 나와요.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뭔데요? 이 13절 말씀을 돕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오중직임 가운데 한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나쁜 것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 차별하는 버릇을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왜? 내 주님께서 그래하지 않으시니까. 그 주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은 사람을 차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코노미보다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비행기 탈 때 먼저 불러가지고 입장하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왠지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은 그리고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더 큰 학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는 아닌 사람의 차별하는 것이 연관이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다르게 살아라. 예수님이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외모가 초라해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겸손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조금 무례한 말과 행동하는 것, 예수화가 덜 되어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예수화 되어 간다는 것은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승리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혀라는 그 도구를 내가 제공할까? 사용되도록 허용할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런 인간을 말해요. 그 사람, 이 세상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혀 사용에 있어서 예수님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많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오늘 암송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바로 앞에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예수님화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닮으려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거나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거룩한 변화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가 아니라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화된 살기가 쉽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멕시코 출신 남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일부러 왔는데 매일 저녁 독한 술, 그 멕시코 독한 술 뭐 이름 뭐예요? 데킬라. 혹시 아직도 데킬라 그게 제가 알기로 한 40도 근처거든요, 이게. 아주 독한 술이에요. 있는 동안에 매일 친구들하고 마시고 막 옛날에 수영하던 그 호숫가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잊혀지고 가족과의 화상 채팅하는 것도 띄엄띄엄 해지다가 나중에 아예 안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이 현상 놀랍지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톡홀름 신드롬.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이상심리 현상이에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일인데 1973년 8월 23일에 두 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점거해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여자 은행원 포함해서 4명의 인질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요. 한 6일 동안에 인질로 잡힌 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인질범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인질 중 여자 한 명이 이 대치 상황 가운데서 인질범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6일이 지나서 강도들이 체포되고 이 인질들이 다 풀려나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변호할 때 인질범들을 인질로 잡혔던 그 희생자,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옹호를 해줘요. 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연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하늘인데도 이상하게 애착이 가요. 여기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극히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고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인질로 잡힌 은행 직원이 불법을 저지른 강도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점을 통과할 때 무엇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섭리하셨나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예수화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에 그리고 말에 행동에 관계적인 것에 시간 사용에 심지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조차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골라시험. 왜 안 보였을까?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주목하는 것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주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를 영접한 나를 향해서 예수화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와 전도사님이 그 찬양 셀렉션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한 게 아닌데 세 번째 찬양도 그렇고 세 번째 찬양 가사에 보니까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가사가 나왔고요. 네 번째 우리 찬송가였는데 거기도 보니까 후렴 부분에 주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이루소서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참 그 주님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마음에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열망과 또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주의 뜻을 오늘 하나님의 학교 형상이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온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작업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